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5면에서 1076면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보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어제 본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무엇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참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같은 곳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돌아보지 않으시나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내가 그 가운데에서 끊치지 않는 눈물을 흘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늘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가 가장 신음하는 연약함 가운데에서 목을 놓아 괴로워할 때 우리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과 마음에 담고 일평생을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 온몸과 눈으로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이 땅에 함께 쏟아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참 말할 수 없고 고백할 이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삽니까? 못합니다. 자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도 내 생명으로 자녀를 살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그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울어도 울어도 다 갚지 못하네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거두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드려서 말씀 안에 거해서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미소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5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처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14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시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화답하십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우리 15장 1절과 4절 말씀 어제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4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죠.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금식해도 듣지 않는다. 번제와 소제 드려봐라. 내가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눈물을 쏟은들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확실히 세우시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에서는 가서 봐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 바뀌지 않는다. 모세가 왜 등장했겠습니까?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가장 중보자로 앞서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막 믿지 않는 저 이방 백성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소리 퍼지면 그거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가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취하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모세 훌륭한 분이죠. 참 멋있고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렸던 그런 분의 기도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민족의 죄악을 미스바로 모입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민족들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의 기도에 앞장섰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 데려와 봐라. 아니다. 난 돌이킨다. 오히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신명기 28장의 불순종의 죄로 인한 심판 그 말씀대로 열방에 너희를 흩으시겠다고 확고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요 잘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게 세계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가졌던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백성들 잘 살게 해줬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시절 55년 통치 기간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흑암기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가 저질렀던 죄악 중에 뭐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1월 성신의 제단을 여호와의 뜰, 성전 뜰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어떻게 참으셨겠어요? 이걸 어떻게 두고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이 가장 극했거든요. 그걸 다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행한 바를 인하여서 너희들을 열방에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신명기에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표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야훼의 애가, 여호와의 애가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슬픔을 시적인 표현으로 쭉 나열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5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네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부칠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미 이때의 시점이 이제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이 패전을 하고 바로누고 2세에 의해서 섭정을 통치를 받고 내정 간섭을 받던 그런 시기입니다. 큰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난 뒤거든요. 이미 이제 심판이 시작된 그런 시점입니다. 예레미야도 뭐 어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예레미야도 뭔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 화를 부으시겠다, 노를 부으시겠다 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벌써 역사의 흐름이 어때요? 아, 내가 저항할 수 없구나, 거부할 수 없구나.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역사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목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미 이제 이루어질, 되어진 일들 가운데에서 전쟁의 아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로 표현된 그런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누가 유다를 돌보고 보호해 주겠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런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떠나서 무엇을 의지할 겁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호흡이 가빠오고 이 세상을 잡고 있던 생명의 손을 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의 문턱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더 생명을 부지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들여보내 주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아야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진 애가에 화답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드리리라 믿고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하나님의 눈물 흘리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 슬프시군요, 아프시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고 저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 볼 수는 없고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짐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꾀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꾀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뭐 다 아시죠? 이제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예레미야의 삶이 벌써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당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예레미야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유다 백성들과 뭐 만만치 않은 괴로움을,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보았습니다. 우리 조금 밑으로 가서요.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이제 토로하는 그런 말씀을 읽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시절에 받았을 때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먹여주셨을 때 내가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은 계속해서 마음이 있는 거 있었지만 더불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기쁘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분노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까? 아멘. 참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때 의문문으로 이렇게 마칠 때가 있죠. 시적인 표현으로요.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데 사서 중에 나오는 뭐 중용도 있고 또 서양 철학에서도 중용의 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용이라는 말 뭐 그냥 간단하게 단어의 의미가 이나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또 모자람 없이 변함함 없이 굳센 모습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양철학이든 서양철학이든 철학에서 말하는 것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신명기서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에 관한 말씀, 순종의 복에 관한 말씀을 마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혼돈스러워도요,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뭐를 잘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미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기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함께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구원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이 안에 충만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어두워가는 죄악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막 너무 이 기쁨만을 위해서 너무 기울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시면서 야 이거 다 망했다 큰일 났다 마음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요동이 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우리의 마음은 중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실 거라는 걸 말씀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예레미야의 고백,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 이러지도 저럴 수도 없는, 기뻐할 수도 너무 괴로워할 수도 없는 이 가운데에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저들이 철과 노수로 대항할 때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세워서 탄탄하게 세워서 굳센 믿음으로 세워서 굳센 말씀으로 세워서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맺게 되는데요.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800여 년의 역사, 유다의 화려한 역사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20여 년 뒤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피폐화된 이 현장, 자기 고국 땅 안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는 그 혼돈한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뉴스만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요동하고 있는 이 풍진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세상의 철과 노수로 달려오는 악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엄습해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향하여 여전히 굳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복음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과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구원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